아무래도 봄이 되면 가장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오는 곳이 바로 벚꽃입니다. 벚꽃이 80%를 이렇게 필 때에 만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최근에 전국 각지의 지자체는 벚꽃 만개에 맞추어서 축제를 많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벚꽃 축제가 예전보다 일찍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벚꽃이 최대 16일이나 일찍 개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후변화 탓이 큽니다. 현재의 온난화 속도가 계속될 경우에 21세기 후반쯤이 되어서는 아마도 23일에서 27일 정도 앞당겨져서 대구의 벚꽃 개화일이 2월 27일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벚꽃의 개화에 따른 이런 문제는 축제 시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태계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벚꽃이 일찍 핀다라는 것은 지구의 기능이 붕괴되고 있다는 조짐인 만큼 인류도 이런 부정적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즉 세상적인 종말의 시간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하나의 대목입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크로노스적인 부분은 알 수 없지만 어느 한순간에 도적같이 오시는 카이로스적인 때와 시기는 분명히 오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계획과 방법들을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역사하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변화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친히 정한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사람이 준비가 되는 것은 거의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급변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무엇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그러므로 삶이 예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한 만큼은 잘 안 되고 그래서 예측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과 신약 이 사이를 중간기라고 그럽니다. 400년 정도 예측을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중간기, 그래서 우리는 조용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뜻 가운데 정말로 이 중간기 때에도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토대로 한번 추론해보면 이 중간기 때에 아마도 회당을 준비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이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아마도 그때가 아닌가. 오늘날 교회가 탄생하는데 모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준비하신 것은 언어의 통일입니다. 헬라어로 말미암아 지중해 일대를 다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중간기 때에 알렉산더라는 이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역사적으로는 쓰임받았다. 그러면 역시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고레스 왕이 쓰임을 받았듯이 알렉산더 왕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겁니다. 알렉산더 때문에 초대교회를 보면 언어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헬라어 하나면 다 통하니까 이 로마 시대에도 언어의 통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자녀고 아들, 딸입니다. 아들인데 어렸을 때는 이 아들, 딸들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라는 상속자가 있지만 곧바로 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특별히 2절 말씀처럼 후견인과 청지기를 자기 밑에 있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구약과 신약 중간기 때에 하나의 예지만 알렉산더라는 이 사람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후견인과 청지기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있는데 이 상속자가 등장하기 이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고 사도들이 등장하기 이전에 먼저 주인이 오실 시대를 잘 다듬어 놓는 것, 예를 들면 이러한 여러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 특정 인물 중에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후견인과 청지기를 세운다라는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400년이 지나고 이제는 때가 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정확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우리 예수님,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과 비슷한 게 좀 있습니다. 33세까지 살았습니다. 인생이 짧았습니다. 20살에 왕이 되었고 실제로 이렇게 필드에서 뛴 것은 1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워낙 이 사람이 이 페르시아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알렉산더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잘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이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그리스 헬라의 가치를 다 알았고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헬레니즘 문화를 다 익히고 온 세상에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일대, 지중해 일대를 헬라어 사용권으로 다 통일을 시켜버렸습니다. 로마가 지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용어가 그리스어 헬라어였습니다. 로마 라틴어가 아니고 그 정도로 헬라어 영향권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쭉 지나서 시대가 한 4세기 정도 되면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쭉 보면 헬라어 사용권적하고 기독교 전파 지역하고 거의 동일하고 비슷합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였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공은 공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해놓은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셨고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도 놀랍게 일을 하시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의 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 초중고 때는 열심히 영어를 배웠지만 이 실전인데요, 실전에 나가서는 이 외국어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공영어인 요즘 시대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만큼의 영어는 우리가 좀 준비를 해가야 되겠다, 이렇게 여행을 가면서도 좀 느낍니다. 우리 민족이 참 과거로부터 참 언어가 이렇게 안 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외국어가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죠. 이 한국어가 막 열심히 선교해가지고 한국어가 전 세계의 공용어가 되면 안 될까? 영어 말고, 아니면 영어 다음이라도. 그래서 이렇게 누가 한번 기도를 했더니 지금의 막 싸이나 BTS, 뭐 방탄소년단 같은 사람들이 막 한류를 일으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강남스타일이라는 이 노래는 한국말로 전 세계적인 언어 노래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이 베트남 같은 곳에도 영어 쓰는 것보다 한국어를 쓰면 제일 편할 정도로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하나의 이런 문화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트남 같은 곳에서는 뭐 알렉산드르는 아니지만 그 박항서 감독과 같은 사람을 막 사용해가지고 한국 문화와 막 은어를 전해주고 통일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길도 열어주고 그래서 집중하게 만들고 오늘날 우리 막 사업체들, 중소기업들도 베트남에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인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리고 그 다음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리고 마지막 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바로 이 예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접목을 해보면 이 시대보다 빨리 왕래했던 시대가 과연 언제였겠습니까? 다니엘 시대만 해도 뭐 빨리 했겠습니까? 기껏해야 말 타는 속도가 제일 빠른 속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선생이라고 그러죠. 즉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 세계 문화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문화들도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문화는 기독교와 적대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화를 통해서도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고 예비시켜주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빨리 바뀌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문화적인 부분에만 이 관료제적인 스타일에만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좋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안 배우고 우리 히브리어가 최고야, 유대인이 최고야 그렇게 하다가는 여러분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가하고 헬라어를 능통하게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쓰임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잘 붙들고 나갈 때에 그것이 복음 전파와 일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부분도 복음의 혈관으로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단순히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청지기적인 이런 부분들도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들도 이런 역할들을 잘 감수하고 익힐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다양하게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이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또 보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을 구원해 내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이후에 하셨습니다. 때가 차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약속이 이루어지고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 안으로 깊숙하게 개입하셨다. 이런 하나의 원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난 것은 죄 많은 세상에서 태어났다 이런 의미도 되고 또 죄가 있다라는 것은 그 죄를 분별할 기준인 율법 아래 난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인간이 그렇듯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하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속량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 율법 아래에 들어가셔가지고 그것을 바로 깨어 부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들어갔다고 해서 율법 아래에 완전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위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그 율법을 능가하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에 속량하시고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한번 이렇게 다시 나왔던 말씀인데 그때 속량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몸값을 다 치르고 그 주인에게서 노예를 해방되도록 풀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맥에서요 노예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계속해서 다루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율법주의. 오히려 율법의 지배를 받거나 율법의 노예로 이렇게 전략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바를 충족시킬래야 충족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우리에게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너무너무 자유로워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 가지고 이것뿐만 아니고 자녀,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명분도 얻고 더 중요한 것, 아들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이렇게 말년마다 이 부서들마다 예산을 많이 좀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산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요즘에 예산 잘 안 올려주죠. 명분이 있어야 되죠. 내년에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또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내년에 부흥을 도모한다 그래가지고 계획서를 다 적어야 그래도 예산을 조금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분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격까지. 이 자격까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적인 용어가 되겠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아들이 없는 부유한 사람이 종들 가운데 좀 봐라 봐라 그래요. 좀 괜찮은 애들을 골라서 입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택받기만 하면 그 종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아들이자 상속인으로서 모든 재정적인 법률적인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생상 혈통상으로는 내 이런 하나의 뭐 친아버지와 이런 관계는 별로 없지만 이제 양자가 되어가지고 아들이라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호적이 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새로운 삶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자가 아닙니다. 친자는 예수님이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니면 아이에다가 비읍을 붙여가지고 아빠라는 이런 억양을 줘도 되고요. 아빠라는 뜻이 좀 이렇게 어린 유아어인데 사랑과 용납을 확인하는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이 시리아어, 예전에는 신약에는 수리아어, 구약에는 이 아람어인데 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친숙한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 아빠를 사용했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표현으로 아버지와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국의 모든 교회에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주여 삼창입니다. 이 주여 삼창이 외국인들이 한 번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이 주여 삼창이 너무 놀래고 또 한편은 신기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로드라는 이런 사형보다는 이게 참 예전에 참 좋았는데 좀 이제는 인기가 떨어지는구나 생각해서 한국의 주여 삼창을 가지고 가서 외쳤더니 약간의 분위기가 살아나더라. 그런 에피소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식상한데 외국인들에게는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 이 단어는 전능하신 여호와를 부르는 말로 말미암아 또 도를 넘어가는 친숙한 우리들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고난을 우리가 법적으로 물려받았다고 거침없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7절에 보니까 당연히 유업을 받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라는 신분과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아빠를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아빠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빠는 바로 자녀의 필요를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신 일을 알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가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시간,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날마다 더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더 자발적으로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에 그 교회는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교인이 없습니다. 소리도 없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안이 아니라 흉가입니다. 흉가. 노평안인데 그런데 반대로 교회를 가봤더니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꽉 차 있습니다. 말씀에도 나왔듯이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아빠 아버지를 막 부르짖는 시간입니다. 자녀가 자녀로서 기능을 하는 것, 사명자가 사명자로서 기능을 하며 또 한번 땀도 흘려보고 수고도 느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양자가 된 우리의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말로만 그래가지고 절대로 부응이 안 되죠. 요즘 시대는요. 땀도 흘려야 되고 그만큼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을 다 해서 나에게 돌아온 것이 뭔가 따져보고 주님을 부르면 안 됩니다. 아빠, 어린아이와 같이 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간혹 나오지만 너무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님이 안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 인생을 너무 컨트롤하고 너무 절제하지 않습니까? 너무 절제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밤탱이 같은 이런 똑똑함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알지요. 똑똑하니까. 그래서 어떤 일만 만나면 자꾸 이렇게 원칙적으로 나누자 그러고 막 원칙적으로 하자 배분을 하자 그러고 이 나누자 배분을 하니까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사느냐 보면 오로지 자기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좀 뭔가 무거운 하나의 이런 막 영적인 하중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부담감이 올 때는 또 뒤로 숨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설교자 중에 필립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능력에 맞춰서 따져서 일을 구하지 말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에 어떤 분이신지를 이 속성을 아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네스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도 무엇입니까? 주인을 몰랐습니다. 주인을 몰랐습니다. 그게 악하고 게으르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땅에 묻어두고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으로 마지막에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왜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인의 것을 땅에 묻어둔다는 것은 여러분 좋은 사람이죠. 왔을 때 다시 돌려주려고. 그런데 주인은 어떻습니까? 열매를 원하시는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결국은 이 한 사람만 마지막 때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참된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총 3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 전부 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인간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화되고 온갖 법으로 찬 이 율법적인 사고 사상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예전의 율법 사상적인 세계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율법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앞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율법적인 사상에 매여 있어서 많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친아들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요 진정한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들의 생각보다 더 똑똑해지는 것보다 단순해져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기도의 능력들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